요한계시록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불굴의 의지, 기도의 일꾼.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제일 마지막 절을 봉독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동양계 이민 1.5세 혹은 2세계에 있는 특징은 겉은 에이지안이지만 속은 아메리칸, 겉은 노랗지만 속은 하얗다고 바나나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문화와 사용하는 언어가 이 부모나 조상, 이민 1세와는 많이 다르고, 또 자신의 그 뿌리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2세,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사람은 1.5세라고 불리하지만, 몇 살 때 미국에 왔는가에 따라서 1.1세부터 1.9세까지 세분되는데, 1.1세는 영어보다 한국어 훨씬 편하지만 1.9세와는 언어나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 두 딸은 첫째가 1.9세, 네, 한 살 때 왔으니까, 둘째는 2세에서 났으니까, 둘째 딸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와 언니는 문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태욱 씨는 몇 세 같아요? 1.3세, 네, 항상 저게 많이 아깝습니다. 우리 저, 이원우 씨는 1.1세, 네. 우리 미셸은, 1.89 generation, 네. 우리 러커스에게 인접한 사상교의 예배나 언어가 상당히 다양하죠. 매학기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분들하고 마치다 보니까 또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교회 처음 찾아오시는 그 젊은 분들에게 하는 질문, 제가 하는 질문이 첫째, 학생인지, 몇 학년인지, 그 다음에 언제 미국에 왔는지,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어 중에 어떤 것이 편한지, 또 어떤 음식도 좋아하는지. 근데 가끔 제 예상이 가끔씩 틀려요. 저는 영어권이라고 확신했던 어떤 학생의 대답이, 아, 목사님, 나는 완전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1세로 미국에 왔지만은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미국에서 산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나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떤 1.5세 목사님 의견입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나는 1세가 아니고 1.5세라고 불려야 된답니다. 하는 거나 하는 짓이나 1.5세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같아요. 이 배려. 왜냐하면 제가 1.5세 2세들하고 사역을 하니까 너도 1.5세처럼 되라.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아시죠?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 교회 오지만은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되면은 교회하고는 멀어지게 되는데, 자,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왜?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냥 듣게 된 복음, 그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하고는 같이 대학교 들어와서 교회하고 멀어지지만요, 나중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 한국 이민 기독교의 또 다른 문제는 뭘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차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 전문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민 1.5세나 2세와 문화를 같이 하면서 돌볼 수 있는 젊은 영어권 목사가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희 신학교 시절에는 이 젊은 한국 학생이 신학교에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저 대학을 막 졸업한 한국 학생이 입학을 해서 강의를 같이 듣게 됐는데, 그 첫 시간에는 보통 이제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뭐 한국 사람도 있지만은 미국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자기는 그냥 코리안 1.5세가 아니라 프레싱 1.5세입니다. 왜? 자기의 문화나 언어가 모두 코리안 베이스래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되어달라는 부탁이에요. 자, 이들이 가진 문화와 자신 뿌리에 대한 관심이 그 사람의 성장 지역,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냐, 아니면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이냐, 또 그 사람이 자란 과정, 그리고 부모의 교육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우리 세상교회 이제 세운 지 한 10년 지나갔는데, 다른 이민교회나 그 로컬 처치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 지나다가 떠나는 교회. 네. 미셔널 처치예요. 우리 트랜지언트 교회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 교회가 러커스대 한복판에 위치했기 때문인데 러커스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러커스 학생은 한 10%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앞에 한글 예배, 한글 예배라는 간판을 보고 한국 유학생들이 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인 교인들이 그동안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역을 합니다. 동역자로. 예, 이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이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와 같이 있을 수 있을까? 2년, 3년, 4년, 네. 자, 또 과연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저한테 질문합니다. 세상교회가 신학교 아니죠. 목회자를 양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차세대 이민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헌신할 느헤미야 같은 그 리더가 그 교회에는 부르심이 우리 세상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음에 드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포로였는지 할아버지가 포로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민 1세가 아니고 이 페르시아의 뿌리를 내리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렇지만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기 한국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또 느헤미야의 동생 이름을 하나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이 느헤미야 아버지가 포로 2세인지 3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하가라는 이 절망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식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식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 태어난 포로 출신의 자손이에요. 그렇지만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높은 관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문화에 동화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뿌리는 유대 문화보다 페르시아 문화와 언어가 더 편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이름을 이 정도로 지어줬으면 자식들의 교육을 그냥 했을 리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그의 뿌리인 예루살렘에서 들어오는 소식에 슬퍼하면서 4개월을 기도하죠. 페르시아 왕이 눈치를 채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단 50일 만에 완수하고 또 그리고 또 많은 영적인 계획을 이루게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뿌리와 신앙을 잘 심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에서 433년까지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예루살렘 청독을 이루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그리고 한 9년쯤 있다가 424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측이 됐는데, 그간 사이에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본거지로 삼고 예전에 느헤미야가 일어났던 계획들을 다 망쳐놓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13장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많이 실망하고 낙담하였겠죠. 그렇지만 포기를 하지 않아요.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유대 공동체 계획을 다시 이어냈는데, 이 공동체가 컬센 오스로 사역한 그 것들 세 가지가 있었죠. 다 무너졌습니다. 네, 이걸 다시 개발하는 게 오늘 13장 내역이에요. 첫째, 성전을 지키겠다는 서약이 끼워졌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 내역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인 유황과 그릇과 또 우리 옛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쥐에게 곡간을 맡겼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를 방해하던 그 도비야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 느헤미야 계약을 저지하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음모 꾸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 창고 오면 예배를 준비하는 곳, 그곳에 큰 방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 도비야를 견제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6장에 가면은 도비야는 자신도 그렇지만은 자식 모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사람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유다의 제사장들, 또 이방 유력자들과 친구, 친척이에요. 다 사돈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섞이게 하는 전통적인 사탄의 숙도 뭡니까? 네, 이방 족속과 결혼시킨 겁니다. 여기 넘어간 경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정비하는 게 13장 10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또 내가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이었느냐라고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성직자도 살아가려면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조 헌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 레위인들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하여금 성전을 위해서 11조 헌물을 내게 하고 생계 걱정 없이 성전에게서 일하게 한다는 서약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민교회 1.5세나 2세 목회자를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우선 영 제네레이션이 신학교 오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와도요, 이민 1세 교회에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또 적절한 대접도 해주지 않아요. 또 신앙 교회는 담임 목사가 종 부리듯이 부려먹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11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소유한 거 모두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의미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 헌금의 1, 헌금의 의미가 우리 소득 중에 얼마를 성전에 헌신하는 것이 이 모든 성전을 지키는데 바람직한가를 정해주는 하나의 인덱스, 지침서예요. 그게 자기 소득의 10분의 2다 그런 뜻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또는 수입이 없어서 11조 헌금을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11조 다 드렸다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생각. 다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11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돈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목적이냐 아니면 돈이 수단에 불과하냐의 차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게 되기 때문에 이 헌금, 특히 헌금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 때부터요, 헌금을 잘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자기의 인컴이 점점 커지면서 헌금에 부담이 생기는 뿐 아니라 헌금에 드리는 성분이 아까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에는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얘기예요. 우리 아시아 교단에 말이죠. 포스트 리폼 처치, 그리고 솔리담 리폼 요기요. 리폼 처치에 목사님이 없어요. 레이지파죠. 오늘의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하시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줄 신학교 과정을 마친 그 목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오늘날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2500년 전에도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다 그렇게 아니라는 이런 얘기예요. 자세가 틀려서 그래요. 둘째,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13장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의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식, 사바트의 개념은 동작 그만이에요. 이슈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동작 그만 하던 일을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내가 돈을 벌어야 살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대신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방인과 토양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13장 23절. 그때 내가 또 본 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다음에 좀 이상하게 나간 그 불륜의 자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굉장히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족속과 혼인을 하는데 교회 순결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섞이는 거예요. 혼합주의. 네, 교회는 순결입니다. 부처님도 좋고 모함에도 좋고 누구도 좋고 무엇이 됐든 누구든지 상관없고 그 중에 아무나 하나는 나한테 복을 줄 테니까 아무나 하나 나와라. 이거 극단적인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아주 교묘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에요. 명예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그러죠. 돈과 명예로 위장한 21세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은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수단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한 수단. 자, 또 다른 문제. 이방인과 토론하는 유대 문제처럼요. 이민사회에서 똑같은 그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13장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뭐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페르시아어가 통용이 됐겠죠. 그렇지만은 그 세컨 랭귀지로 아스돗 방언은 한 절반쯤 한대, 조금 했는데. 근데 유다 방언을 못한다. 지금 아스돗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쪽 얘기는 조금 하는데 아버지 쪽 얘기는 전혀 못한다. 왜 엄마 쪽 얘기는 할까요? 엄마가 키우면서 계속 자기 나라만 얘기했겠죠. 또 어떤 유대 어린애들이 히브리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인데요.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 머리털 뽑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서 그거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모국어 히브리어는 능숙하게 구사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못하면서 무슨 남들 못한다고 놀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만약에 모국어를 몰랐다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이민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나라만 할 줄 안다는 것은 상당한 그 자기에게 있는 재산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선호하는 동네가 유대인 동네. 그 이유가요, 그 스쿨보드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학부모들이, 뭐 유대인 동네니까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겠죠. 그 타운십 예산 중에서 자식 교육에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타운십에 많은 학교에서는 투입합니다. 여러분, 그 타운십에 보통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반이 조금 안 돼요. 보통 타운십은. 근데 GC타운은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 모셔오고 학교 프로그램이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다 GC타운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사립학교 보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유대 전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국어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식에게 힙을 가르칩니다. 유대인 사는 곳에는 유대인 회당과 회관이 있어요. 학교가 끝나면 회관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 유대인들 전통과 문화를 가르치고 또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을 이스라엘로 캠프를 보냅니다. 돈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 유대 공동체에서 부담합니다. 이 이중, 삼중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민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겸해도, 의사를 겸해도,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스페니시도 하고. 커스터머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처럼 이 신앙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유태인 커뮤니티, 미태인 커뮤니티, 한국 커뮤니티 이런 건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방족속과 통화를 하면요, 이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이 주요 환경과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요,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세상과 교회의 전쟁은 시작되는데 가정은 전쟁터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방 족속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 종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신앙생활이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나 교리 등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롤이에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권유하는 게 첫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집도 성전에서 가까이 하고, 또 신앙생활 하기 좋은 직업도 택해야 되고, 직업도 신앙생활 하기 좋은 직업이 있어요. 또 주위 환경도 신앙생활 하기에 적합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야근이 많고, 회식이 많고. 이건 확실해요. 만일 나 같은 사람이 한국에 살았다면은, 목사는커녕 교회 출석하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요.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의지할 곳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게 우연일까요? 여기 이민사회에서 75%가 교회 출석한다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특히 많이 겪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로 옮기신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절대 교회 갔을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제 충고하는 게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뜻을 이루자. 느헤미야는 철저한 개혁을 이뤄내는 불굴의 개혁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 속에서 투철한 의지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다가 그걸 끝까지 완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느헤미야가 완수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13장의 느헤미야 총정리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첫 번째 계약을 이루게 된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계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읽기,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생활에 실천한 결과예요. 말씀 읽기, 그리고 말씀을 생활에 실천한 결과. 네. 이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들은 결과 자연스럽게 계약이 일어나죠. 네.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찾아내고 고치고 실천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같이 살아온 이방인을 단호하게 축출하죠. 비정한 게 아니고요. 이건 자꾸 세상적으로 합니다. 이게 옆집 산 사람과 절교하라는 말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영적인 혼합주의 끊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돈, 명예 이런 거 쫓아다니게 되면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단호하게 끊어낸다는 거는 물론 이게 꼭 배우자만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한테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그 불순한 것들, 이거 타인 백성 순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서약을 하죠. 실천하면서 첫 번째 계획을 완성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뭐예요? 이 일을 하는데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장을요 기도로 시작하죠. 오늘 13장 31절이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근데 느헤미야 기도가 그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뭐 좀 잘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 내용이 자신의 뿌리, 자기의 민족,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민족의 큰 꿈을 이루는데 불굴의 의지와 기도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며 우리의 삶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불굴의 의지, 기도의 일꾼. 네. 불굴의 의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람의 자세예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난심이 없으니까 이 결과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서라고 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신앙의 자세, 사람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완수하겠다. 하나님, 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불굴의 의지와 기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사람은 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던져야 됩니다. 시선을 던지지 말고요. 비전은 큰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지만은 최악의 결과를 내가 대비하세요. 대비하라는 것은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뭐 내가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이 큰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데 만약에 잘 안 됐을 적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미국에서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여기서 굶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조금 나쁜 차 타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그 각오 아닙니까? 그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거 각오하고 갑니다. 이게 최악의 대비입니다. 정말. 그럼 겁날 게 뭐 있어요? 그러고 이제 모험을 했는데, 하나님 비전을 세우려고 모험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모험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통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단지 최악을 대비하라, 각오하라 그런 얘기죠. 그 우리의 자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유대 공동체가 그것도 컬센 옷으로 한 세 가지 언약이 다 깨지죠. 근데 느헤미야는 불굴의 의지와 기도로 공동체를 계약하는 게 13장 4절부터 우리 31장 끝까지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의 잘잡은 포로 후생이지만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참 놀랐습니다. 북미간의 회담이 우리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회담이 내일 모레 정확하게는 이제 한반도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든지요 한국에 있든지 어디든지 이제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할 일이 많은 건 틀림없어요. 이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자 누에미처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로 무장하는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이제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미국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포로의 후손 그러니까 미국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민 2세가 1.5세가 1.1세가 1.9세가 어떻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한테 속한 공동체를 이끌고 세워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의지가 있는가를 저는 묻고 싶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왕래하는 이 꿈같은 새로운 미래를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70년 동안 내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위험합니다. 네, 위험한 구석도 있어요. 네,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조국을 따라 살고 있지만은 나의 뿌리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굴의 의지는 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겠다는 신앙의 자세. 기도는 능력 없는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네,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우리 교회가 됐든지, 우리 사회가 됐든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큰 일을 여러분 성취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비록 페르시아에 자리 잡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헌신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 이민 1세, 1.5세, 2세들 우리 모두 합당함으로 우리 불굴의 의지와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귀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